오래전 유럽의 한 도시에 있는 극장에 수많은 관객들이 모여서 연극을 관람하는 중에 큰 화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불이 났다는 말에 삽시간에 극장 안에 모두의 귀에 들어가서 공포감이 관객들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저마다 살려고 아우성이었고요. 많은 사람이 밟혀 죽고 압사해서 죽을 수 있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떤 누군가가 그 나라의 국가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러자 아우성치던 관객들도 하나둘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극장은 온통 노래가 가득 찼고 사람들은 차분하게 순서를 지키며 불에 타고 있는 극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위태로운 순간에도 국가를 부르며 순서를 지켰던 그들은 참혹한 사고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칙과 질서는 참 본받을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가 안타깝게도 발생률이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운전자나 보행자가 교통규칙을 무시하는 데 있습니다. 교통규칙의 근본 정신도 순서입니다. 도무지 순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운전자나 보행자가 모두가 순서를 지키기만 한다면,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교통사고는 놀랄 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또한 순서가 있습니다. 사람에 관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우선 드려야 올바른 기도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에 관한 기도보다는 사람에 관한 기도, 즉 우리 개인, 인간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고쳐야 될 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의 우리 기도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자세, 기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나누기에 앞서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 고난 주간의 다섯째 날 목요일에 해당하던 사건을 보도하던 14장 12절부터 42절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주할 것과 베드로가 3회에 걸쳐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중반부 27절부터 31절에 이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고뇌와 순종의 기도 및 제자들의 태만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행하시고 자신에 대한 제자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신 후에 감난산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서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그야말로 처절한 세 가지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겟세마네가 원어의 뜻으로는 기름 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연찮게도 예수님은 여기서 땀과 피를 흘리셨던 것의 의미가 조금 저희에게 조금 더 감동적이고 저희들에게 좀 더 와닿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메시아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계셨지만 육신을 입으신 그에게는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과 범민으로 다가오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잔을 자기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의 결심은 그와 하나님 사이에 맺고 있는 신실한 관계가 그로하여금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뇌에 찬 기도를 하시는 동안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피곤함으로 인하여 주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실로 그들은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깨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조금 전 예수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하던 모습과는 엄청난 대조를 보이는 모습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영적 나태함은 결국 그들이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자신들의 생명부지에만 급급하여서 도망가게 된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합시다.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때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 자신이 인류의 죄에 대한 속죄자로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는 그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아셨으므로 가능하다면 이란 조건부를 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이라는 이때가 자신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가운데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예수님 자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일이 너무나 큰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기에 인성을 지니신 주님으로서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의 이 처형 방식은 피를 흘리거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피를 흘리고 물을 쏟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과 발에만 못을 박아서 몸이 이렇게 밑으로 처지면서 횡격막을 눌러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이는 질식사를 시키는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과 발에 몸을 박아놨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어서 숨을 쉬기 위해서 목과 발을 지탱해서 힘을 일으킬 때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숨을 쉬면서 죽기를 거부하는 그런 고통적인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했을 때 그래도 살아있으면 해가 질 무렵에 가서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 옆에 그래서 다리를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리를 부러뜨려서 이 횡격막을 지탱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죽이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피와 물이 쏟아지고 아무 반응이 없으셨기 때문에 온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해서 인간적인 부분으로서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배치되는 것은 무엇이든 즉시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으셨습니다. 우리는 고뇌와 슬픔을 안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참으로 위대한 기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셨으므로 자신의 생각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기도자가 진정 위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또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주시도록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철야를 하고 장기적인 금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간절히 구한다 할지라도 응답받기가 힘든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다그치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원하는 어떤 것을 주시도록 재촉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약속들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이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은총을 구하는 자세로가 합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기도자이며 또한 그것이 응답을 신속히 받는 비결임을 깨닫고 그로 인해 다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저희 크리스찬들이 쉽게 실수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후반절만을 강조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앞절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삶에 예배자의 삶을 살 때 구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구절에서도 우리가 강조해서 봐야 될 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100%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시면 여러분은 다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면 그의 뜻대로 구하신다면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응답받은 기도의 용사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뢴 후에 모든 처분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앞절에 보면 표현의 의지에서만 판단한다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 구원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인류 구원의 방법으로 정하신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하여 또 말씀과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바꾸실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류 구원은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 계획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즉 인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간구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인성을 지니는 예수님께 견디기 어려운 엄청난 고통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죄와 한치도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면서 가지는 육체의 고통보다 신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그 고통이 더 크셨을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역은 인간의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신성으로서의 예수님께서도 가질 수 있는 엄청난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시고 그 값없는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따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위대한 기도의 한 예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며 많은 말로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그것은 소리가 크거나 미사여구라든지 성경적인 아니면 신학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 기도도 아니고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기도실에서 드리는 기도 역시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고 주의 기도 즉 저희가 매주 하는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온전히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혹자는 기도의 내용보다는 응답이나 결과에 더 큰 무게를 두기도 합니다. 물론 응답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일들도 적지 않게 있으므로 이것이 절대적 가치 기준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상치될 때 그분은 숨기지 않고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헛수고를 하지 않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자신의 계획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말씀처럼 성도가 추구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자체도 당연한 성도의 태도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 대한 마음을 품고 사역을 위해서 오래 준비하고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이 유럽에 있는 것을 알고 즉시 유럽으로 가서 선교함으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정녕 우리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계속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므로 나의 뜻, 세상 욕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펴서 방금 저희가 같이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기도는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3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39절을 보면 주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도록 당부하신 후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동일한 계속적으로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동일한 같은 곳에 계속적으로 나가시면서 동일한 기도 제목을 하셨다라는 것으로 표현해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방금 말한 것처럼 주께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살펴 아시고 심지어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잠재의식 속의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아십니다. 때문에 같은 말을 굳이 반복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의 원리에서만은 예외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관련하여 알아야 할 한 가지는 기도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바탕이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이 직면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관계를 확인하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구체적인 응답으로 나타나기까지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향한 신뢰의 표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인내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기도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의 뜻에 합당하다면 이는 응답이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므로 응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까지 포기하시기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기도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은 너무 쉽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도 전에 일어서는 사람은 기도 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응답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마음이 우리의 기도를 능력 있는 위대한 기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얍복나루에서 야곱이 보여준 끈질긴 기도를 우리도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각성을 촉구합니다. 적지 않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피땀 흘리며 기도하는 주님 앞에서 잠에 취해서 잤던 제자들처럼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전투에 앞서 둔 병사가 무장을 해제한 채 잠에 취해 있다면 그 싸움은 보나마나 결과가 뻔합니다. 죄의 미혹을 당하기 쉬운 이때에 우리 모두에게 자기 점검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살피는 일입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고 오늘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철저한 준비를 지금 하셔야 합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으므로 소용이 없고 내일 또한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해야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기회란 주어졌을 때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고 맙니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기도 속에는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고 우리가 찾는 우리가 원하는 보화를 찾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에 독일은 프랑스를 침범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프랑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35만 명의 군대를 파견하였으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후퇴해서 갇힌 곳이 덩케르크였습니다. 독일은 덩케르크 반도 안에 35만 명의 영국 군대를 집어넣고 몽땅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영국은 온 나라가 기도의 날을 영국의 온 백성이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온 국민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막힌 것이지 하나님의 길은 막힌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이 영국 왕과 국민들과 다르게 우리는 우리 세상에는 자기의 힘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그 다음날 독일군이 있는 곳엔 희한하게도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쳐서 비행기가 한 대도 뜨지 못했고 탱크 한 대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굉장히 위험한 폭풍우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35만 명의 영국군은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3일 후에 영국은 국왕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날은 아직까지도 기도의 날로 선포되어서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입니다. 인간이 선풍기, 에어컨을 개발했다고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이 발달함으로 촛불 쓰던 인간이 이제는 원자력과 화력발전소를 만들었다고 해서 영원한 빛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 가졌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 조금 안 것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의 생활을 넘어지게 하고 스스로 속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날에 대한 확신도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입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대화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오늘의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고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기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맥상통하다면 인내를 갖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 동일한 마음 말씀으로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신 것처럼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자기 침대에서든 화장실에서든 밥을 먹을 때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꼭 우리 성도 여러분은 기도의 용사 되시길,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수요예배와 또 금요예배와 또 주일예배에서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어디서에서든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아버지께 자녀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어리광도 부리고 또 힘들면 힘들다고 아니면 이게 필요하다고 하나님 원하는 것들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하나님께 대화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기도로서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응답받으며 하나님께 기도로서 하나님 위로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